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동살롱 DJ 이주형 기자입니다. 2016년 새해 1월 1일 목동살롱이 큰절 올립니다. 목동살롱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더 크게 해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야, 꾀꼬리.
합차. 드셔 드세요.
눈방울 자매의 목소리.
저 아이돌 그룹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딱 맞춰가지고.
오늘은 목동살롱 신년 특집 겸 송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인사가 나서 문화부를 우리 떠났던 기자들도 오늘만큼은 다시 목동살롱 우리 친정을 찾았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문화부 데스크에서 뉴미디어 제작부 부장으로 영전하신 남상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예.
저 데뷔작이 은퇴작이 돼가고 있는 영화배우 남상석.
되게 오랜만에 듣는 오랜만에 듣는 부장님 개그인데 이거. 부장 개그 부장 개그.
김지은 감독이 차기작에 꼭 캐스팅 한다고 그랬는데 1년 지났는데 연락이 없네요.
혹시 그 이후로 김지은 감독 영화를 안 찍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지금 김지은은 밀정 찍고 있으시나요?
아 그런가요?
어, 네, 찍고 있어. 찍고 있는데 연락을 안 하셨나?
아마 그럴. 밀정도 어쨌건 그게 지금 친일 뭐 이런 거죠. 반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밀정이 이제 밀정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암살 같은 그런 거니까 이제 그걸 불편하게 보는 그 높으신 분들이 있다. 아. 네. 그런 이야기가 영화계를 떠난 저한테도 아직도 들리고 있다는. 아. 뭐
그런. 높으신 분들은 뭐 만사가 다 불편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높으신 분으로 대신 우리 남상석 부장님은 어떻게 영전하시니까 옷에 어떠세요?
아, 저도 불편해지는 게 하루에 하나씩 막 늘고 있어요. 지금 최원 기자 이발 머리 깨끗이 깎고 면도도 깨끗이 했는데 지난 1년간 이런 모습 안 보여줬거든요. 같이 있을 때 딱 문화부를 떠나더니 이렇게 용모 단정하게. 네, 네. 그때 막 수염도 길르고.
맞아. 코스염 길르고. 네,
국적 저
암살에 나온 사람한테
한 말씀 듣고.
자, 다음은 영화를 담당하다가 국제부로 옮겨서 도쿄특파원 부임 준비를 하고 있는 최호원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호원입니다. 아, 지난, 제가 따져보니까 그, 띄엄띄엄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2년 영화 했더라고요. 그, 문화부에서 영화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참 애착이 갔던 분야였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니까, 그, 아,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바꿀까요?
아, 네. 그,
도쿄 갈 수 있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자, 지금 도쿄를 갈 수 있다고 한 우리 곽상은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부 공연 대중문화 담당하다가 계속 쭉 하고 있는 곽상은입니다.
네. 올해 활약을 기대해야 돼요? 해야죠, 우리가. 예. 네. 지금 다 떠나고 지금 남았는데. 네?
이제 2년 차니까.
원래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라 기대는 하지 마시고.
아, 1월 1일부터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요즘 우리 본무대인 목동살롱을 소홀히 하고 북적북적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조지영 기자. 섭섭합니다.
네, 섭섭하셔도 돼요. 진짜. 저 너무 오랜만에 목동살롱 돌아와서 그때 이렇게 예전 멤버랑 같이 있어서 너무 오늘 기분 좋고요. 그 이게 이분들이 떠나시면서 저도 원래 공연 담당에서 미술로 바뀌었어요, 담당이. 그래서 네. 네, 저도 새 분야에 지금 적응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이게 1월 1일이 아닙니다. 12월 31일, 내일은 휴일인 관계로 2015년 마지막 날 녹음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년 특집 겸 신년 특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목동살롱이 처음으로 업로드를 한 날이 제가 찾아봤더니 작년, 오늘 방송 나가는 기준으로 4월 4일입니다. 그때는 이제 문화부 테라스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방송을 시작했고요. 당시에 이제 큰 화제가 됐던 이 위플래시를 놓고 영화 얘기를 했었죠. 네. 저희가. 근데 사실 저희가 그 방송에 앞서서 한 시간 반 가량에 사실은 파일럿이라고 주장하지만 진행자인 저는 방송용이었다고 생각하는 걸 한편 녹음을 했는데 당시 우리 여기자들의 반발로 방송을 하지 못했어요. 네. 네? 그런 사태가 예, 네, 빚었는데 어떻게 다시
저는 참
그거 지금 남아 있나요? 그게? 뭐 남아 있죠.
그건 비밀입니다. 곽상 기자 그때 녹음 다시 한번 틀면 안 될까?
그걸 다시 틀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어. 왜 저희가 이 스튜디오를 어. 마련하지 못해서 다섯 명의 오디오 레벨이 다 달라서 그 거의 사고 수준으로 어떤 사람은 안 들리고 어떤 사람 들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이어폰 꽂고 뭐,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다 들릴 수 있다.
그랬었어요. 다 들려요. 그 다음 그래서 진짜 업로드 됐을 때 저희끼리 왜 싸우고 있는 걸까요? 업로드 된 뒤에도 그 오디오 레벨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틀지 말자 이거지.
그 이후에도 오디오가 안 좋았고 사실.
이유를 그걸 찾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걸 이유를 찾은 거지.
자, 뭐 처음에 부담되고 아 이거 어떡하나 막 이런데 이제 한번 일단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 좀 잘 나왔고 그랬었는데 이제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때 방송 녹음 괜찮았어요. 되게 괜찮고.
아, 오디오 레벨이 문제가 있었다니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오디오 레벨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하고. 어, 개인 소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시작한 목동살롱이 이번에까지 34회를 어느덧 맞았습니다. 사실, 뭐, 이건 뭐니, 머니벌 같이 골룸의 다른 라인업에 비하면 우리 적극적인 팬층은 없습니다. 저희 목동살롱이. 그래서 아쉽습니다만은. 매주.
뭐 고정 출연자도 예. 없어서 출연료도 싸게 지금 하고 계시죠.
아니, 딴 데랑 마찬가지예요.
아니, 고정 같은. 출연자 출연료 주시는 데도 많이 있는데. 아,
그럼 고정으로 매주 나오시는
그러니까요.
분이고.
저희는 네. 다 직원으로 그냥 싸게 하시니까.
아, 그 아니죠. 저희도 초대 손님 매주 모시니까요. 거기도 액수는 다 같습니다. 저희가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날 분위기가 참. 그래도 저희 목동 살롱만의 그 알차고 시의적절한 우리 명망 있는 초대 손님 섭외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나와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얘기해 주시는 특유의 목동살롱 특유 고유의 그런 컨텐츠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나요? 조지영 기자?
이런 거 괜히 이런 확실치 않은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멘트 그만하시고 선배 본론으로 넘어가십시오.
본론으로? 네. 이게 본론인데?
아, 그래요?
초대 손님들 참 많이 모셨죠. 예, 그 한대수 선생님이 제일 처음
네, 했나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근데 그때 이제 끝날 때마다 사회자가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했는데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 자리에서 다 좋다 그러지. 별로네요. 뭐 이런
그거 제가 출장 갔을 때 남선배도 그거 또 물어보대요 보니까.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저도 그렇습니다.
땜빵인데 괜히 또 그러고 돌아와갖고 그 질문 빼트리셨대요. 뭐 이럴까봐 제가 높죠.
자, 그동안 그런 목동살롱을 찾아주셨던 초대 손님 어떤 분들 계셨는지 여기서 잠깐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싱어송라이터 한대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선웅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선웅입니다.
김지영 씨 모셨습니다.
국립발레단 수성무용수 김지영입니다.
임흥순 작가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흥순입니다.
소설가 장강명 씨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손민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문은숙 단장님 모셨습니다.
인사 말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죠. 임동혁 씨 모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임동혁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박예리 씨 나오셨습니다.
이리 오너라 헛걸 울자.
오늘은 문화살롱에 놀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인 박예리입니다.
이 바로 이렇게 저팀장의 포스가.
자, 들은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요. 첫 회의 한대수 씨, 그러니까 그 우리가 목동살롱으로 바꾸고 5월 1일 날 이름을 바꾸고 개명을 하고 첫회 목동살롱을 했는데 그때 한대수 선생님 나오셨어요. 그때 해프닝이 좀 있었죠? 박상 기자.
어떤 해프닝이 있었죠?
기억을 못 해 보이냐. 미치겠네 정말.
그때
안 오셨잖아요.
2시.
아, 맞아요. 맞아요.
2시 녹음인데 에이. 2시 한 15분쯤까지 안 오셔가지고 전화를 해봤더니 아, 내 깜빡했다. 이러면서 택시 타고 막 달려오셨죠.
그때 대기셨어요.
네, 그래서 집에서 깜빡.
어떡하죠? 막 이러셔서 어서 오십시오. 택시 타시고. 그래서 늦게 시작했죠. 네.
택시 타고.
한대준 선생님 그 CBS 라디오 그만두셨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뉴욕으로 가신다고.
뉴욕으로 이민을 가신다는 소문이 돌았었는데 소문이 아니라 거의 기사화가 됐었죠. 그랬는데 그 기사가 나고 한 2, 3주 뒤인가 또 그게 아니다라는 기사가 그러니까 났어요.
안혜 선생님이 그 미국으로 가신다는 얘기가 뭐 한두 달 전 얘기가 아니라 수년 동안 계속 수년 동안 또 이제 자녀 딸이 있잖아요. 양호.
양호요. 네.
그 양호양의 교육 때문이라도 뭐 미국으로 갈 거다, 뭐 계속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의 이번이 은퇴 공연이다라는 그런 소문처럼 긴 시간 함께 왔던, 네. 그러나 계속 또 공연을 하시고, 계속 계시고, 그래서 근데 가셔야
교육 때문에 간다, 가고 싶었다, 그 얘기는 안 가신다고 하면서도 또 하시더라고. 그래서 네. 정말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참 그렇구나. 한대수 선생님 같은 분이 보기에도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랬어요. 근데 또 계속 계신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또 이분 가시면 되게 섭섭할 것 같은데 괜히 왠지 계신다고 하니 근데 꼭 계시고 싶어서 계시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마음이 그래도 계신다고 하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CJENM 캐스팅팀이 온 적이 있었죠. 네. 예, 그건 우리 남상석 기자님이
네, 제가 섭외했죠.
섭외를 하셨죠.
네. 그분들이 그 저 뭐 스타를 찾 배우를 찾습니다.
책을 아 맞다. 네,
책을 써서 이제 책 홍보를 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그 요즘 연예인 지망생들 뭐 가수 지망생, 연기 지망생들이 참 많은 상황에서 좀 실질적인 실용적인 정보 그러니까 뭐 매니저한테 속지 않는 법 뭐 이런 것들까지 있는 책들을 냈고 좀 연예계 뒷얘기 최민수 과장은 실제 원빈 데뷔
김민수 과장
김민수 아 죄송합니다 아. 김민수 과장은 원빈 매니저를
로드 매니저
네, 로드 매니저를 했었던 분이고 네.
그리고 거기 소속사의 그 아 한가인도 또 담당을 했었어가지고 한때 제가 네, 그래서 한가인 얘기 한참 물어봤었죠
맞아요
그래서 너무 팬심을 드러난다는 비난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8회에는 우리 신경숙 올해 사실은 문학의 큰 뉴스 중에 하나인데 신경숙 작가의 표절 파문을 다뤘어요. 예. 우리 라디오국의 작가 겸 PD로 있는 이재익 씨 나와가지고 사실은 그때부터 어떻게 우리 낭독이 약간 시작된 것 같은데 아, 그죠?
네.
그 전에도 약간 했지만
그때 우국하고 비교해서 읽어드렸던
읽었었죠. 그때 방송이 되게 사실은 되게 충실했다는 이런 내부의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내부, 내부 누구요? 정확히
우리 팟캐스트 팀에요. 그랬나? 그리고 그 다음 회에 고선웅 씨 나오셨어요. 뮤지컬 아리랑 연출한 오달수의 이분은, 친구.
이분은 뭐 또 연말에 네. 큰 상도 받고
네. 워낙 왕성하게 활동하시다. 뭐 공연계에서 핫한
대표적인
아니라,
연출가죠. 연극 네,
대표적인
연출가,
지금
각본가
뭐라고 할까? 예, 네, 연출가시고 올해 조시구아라는 작품 올렸던 작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대규모 대형 창작 뮤지컬 아리랑도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조시구아라고 하반기에 올린 국립극단이랑 올린 작품은 그 비평가들이 뽑은 그 3대 연극 작품으로 뽑혔고 그 중에서도 최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금 뭐 연말 결산하는 문학의 다양한 곳에서 최고의 공연 작품 중에 하나로 일관되게 꼽히고 있습니다.
그 네. 아리랑은 흥행에 성공을 했나요?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괜찮았는데요. 그게
평이 좀 엇갈려요.
아, 창작 뮤지컬이고 워낙 네. 대형 뮤지컬이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표를 솔드아웃 시켜도 이게 흑자를 남길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뮤지컬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런 한국적 소재를 한 창작 뮤지컬을 올린다는 거는 사실은 좀 로망 같은 거고 어느 정도 내가 경제적으로 이걸 돈을 벌겠다라는 것보다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무대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굉장히 열광적인 반응이 나와서 지금 명성황후가 롱롱한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재연이 돼야만 네. 이제 장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지 이거를 한 해 올려서 흥행을 한다고 해서 이게 흑자를 볼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뭐 평은 괜찮았던 편이었고요. 또 기대했던 것보다는 적자폭이 크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재밌게 봤습니다.
뭐 조지영 기자 할 얘기 있어요?
저는
고선웅 연출가나 아니면 아리랑에 대해서?
아 뭐 아리랑은 이제 초연이었으니까 평가는 엇갈리는 부분이 좀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리랑 고선웅 연출가처럼 이 연말 결산할 때 또 오르내리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물론 베테랑하고 암살이 이제 쌍천만으로 오르내리지만 그 외에도 올해 괜찮은 영화였다 수작이었는데 생각만큼 사람은 많이 안 들었다는 영화가 소수견이라는 영화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 근데 윤계상 씨,
네 윤계상 씨가 나왔던
그 영화의 프로듀서가 또 목동살롱 10회 7월 3일 날 김우평 프로듀서가 나왔었어요.
예, 약간 후속 이야기를 좀 드리면 그 소수 의견 때 이제 CJ가 검찰과의 갈등을 걱정해서 이제 제작비를 투자분을 회수하면서 대시 들어갔던 것이 이제 역시 CJ가 지분을 갖고 있는 시네마 서비스가 들어가서 배급 대행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CJ가 빠지면서 대신 들어갔던 투자사들. 그러니까 내가 좀 내 이름을 좀 뺄 테니까 대신 요 내가 내 빈 공간을 좀 채워줘 하고 했던 투자사들이 있어요. 네. 그 투자사들 상당수가 CJ로부터 이번에 히말라야를 해서 수익을 좀 더 배려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히말라야 워낙 잘 됐기 때문에 또 그런 또
아, 히말라야 네. 잘 되고 있나요?
잘 됐죠. 네. 아, 지금 그래. 박스오피스 1위니까. 네.
대우하는 대조적으로. 네.
그리고 소수 의견은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는데 청룡에서도 아마 상을 뭐 상 하나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각본상인가?
예,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평은 그 감독님도 그렇고 충분히 다음 작품에서도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분야인데 우리 국립 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인 김지영 씨가 또 우리 골룸을 예. 찾았었어요.
네. 예. 첫 무용인으로는 처음 오셨었죠.
맞습니다. 예. 예. 생각보다도 또 수더분하고 말씀도 잘하시고
소탈하셨던 면모를 네. 보여주셨죠.
예. 그리고
또 저희 이몽순 감독님 오셨었죠.
예. SBM 이몽순 작가가 예. 8월 14일 16회 때 다큐멘터리 상을 받고 저희 골룸
다큐멘터리 상은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네, 미술
에스비엔날레 은사자상을 예. 받고 다큐멘터리로
처음 이 소식 알려줬을 때 좀 의아했죠. 다큐멘터리 네. 영화인데.
영화제가 미술, 아니라
영화제가 아닌
네. 비엔날레에서
비엔날레에서 네. 큰 상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 미디어의 경계가 예술의 장르 경계가 없어지는 그런 요즘 현대 그러니까 미술 쪽에서는 이제 다 끌어안고 싶은 거죠. 예. 현대 미술, 뭐 미디어 아트 이런 것까지 다 끌어안겠다는 그런 작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베니스 비엔날레 하면 뭐 미술 페스티 미술 그런 관련 행사로 하고 있지만 그게 페인팅이 아니라 아트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거기서는 뭐 그렇게 그 어떤 전통적인 회화라든가 뭐 조각 같은 걸로 국한되지 않고 그리고 점점 현대미술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위 경계를 짓기 모호한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정말 뭐 낭독도 하고 뭐 거기서 뭐 토론 같은 뭐 거의 퍼포먼스도 점점 더 이거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행위예술을 벗어나는 퍼포먼스들도 많고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되게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시고 네. 중간중간에 이제 유머러스한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아마 곽 기자가 네. 우리 이문근 작가한테 좀 공간 계산을 못한다는 타박을 네. 좀 받았었어요.
아니 그때
베니스에 출장갔다 왔는데 네, 공간 계산을 못한다는.
그래서 그때 제가 바로 사과드렸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상영을 한 장소가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해서 제가 아, 이 골방 뭐 이렇게 뭐 두 배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더니 아닙니다. 훨씬 크다고 하면서 공간 계산 감각이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냥 바로 네, 사과드렸습니다.
바로 그냥 꼬리. 네. 아, 그때 곽 기자가 이거 출장 이제 이렇게 큰 상을 받을지 모르고
그렇죠. 예.
카메라도 따로 가지 않고 열악하게. 이제 예, 열악한 환경에서 갔다가 이 상을 받는 바람에 그것도 휴일에 아주 이, 저희들이 그 뉴스에 대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죠. 곽 기자가.
눈물이
그 보내놓고 어찌나 미안하든지.
근데 실제로 그 위로공단은 뭐 국내에서 성적이 굉장히 별로 안 좋았지만 아마 네. 뭐 5만 미만으로 기억하는데 작품은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수작이었어요. 네.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본 다큐 중에서도 국내 다큐 중에서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 굉장히 수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 가서 이제 그 작가들 작품을 보다가 이제 위로공단 이게 뭐 딱 영화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처럼 시작하고 끝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술 전시라는 게 쭉 가다가 그냥 들리면 그 순간부터 네, 근데 그렇죠. 앉아서 끝나고 다시 제가 시작한 부분을 볼 때까지 자리를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보고 났더니 이제 그 문 닫을 시간이어가지고 제가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거 정말 재밌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너무나 한국적이고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외국인들이 봤을 때 어떨까 그런 거에 있어서 정말 상을 탈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이제 좀 그런 그 총 감독이 좋아하는 요즘 각광받는 그런 부분과 맞는 점도 있었고 워낙 작품도 좋았고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회차에는 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 문학의 큰 일들이 벌어졌고 그 중심에 있었던 분들이 여기 지금 꽤 나왔어요. 목동설림 보니까. 다음 회차에 나오셨던 분은 장강명 작가죠. 네. 올해 최고의 그 소설가 로.
네, 당시 나오실 때만 나올 장강명 작가를 초대할 때만 해도 한국이 싫어서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뒤에 초대를 했었는데 최근에 또 댓글 부대를
그러니까, 내서 또 되게 각광을 네. 받고 있고.
참고로 댓글 부대는 목동 아니 저 북적북적에서 한번 소개했으니까
깨아롱부를 또
들어보셔도.
우리 장강명 작가는 또 최원 기자의 동아일보 후배이기도 해가지고 네. 그때 뭐 동아일보 얘기나 뭐 언론 얘기도 꽤 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저는 제가 그 아주 밀접하게 그 당시에 뭐 같은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지 못해서 조금 그랬었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녹화하면서 그 장 작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새롭게 봤고, 굉장히 그 깊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팟캐스트가 의미가 있었어요. 예. 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소니 뮤직의 이세환 차장하고 유니버설 뮤직의 이성 과장이 와서 우리가 음반 시장 얘기를 한번 쭉 정리를 했어요. 아마 그 편을 들으시면 아 지금 음반 시장, 음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일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 이세현 차장도 워낙 두 분 다 되게 유쾌하고 유쾌한 남자들이어서 방송도 되게 재밌게 녹음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차에는 사실 그때가 계기가 돼서 소니 뮤직에서 나온 나이경 씨가 보사노바 아티스트인 네. 나이경 씨 이를 불러 초대를 네, 해서
브라질까지 가서 예. 보사노바를 활동을 하고
나혜경 씨와 녹음을 했었고요. 되게 절 되게 어리지만 어떻게 보면 당찬 그런 가수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차에는 우리 인생 알랭드 보통의 인생학교 하고 있는 교장, 한국 교장을 맡고 있는 손민아 씨가 네. 나왔었죠. 놀란 게 그때는 정말 야 손민아 씨는 엄청난 마당발이라는 걸 내가 그때 또 느꼈고,
그 끝나고 굉장히 네. 좋아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요? 네.
예.
입이 귀에 걸리셨다 얘기가.
학교 후배기도 하고 뭐.
아, 사회자가 이주영 차장이 뭐라고 하니까 좀 웃긴 말을 하니까 손민아 씨가 어머 귀여워 막 이러니까 그 뒤로 그냥 녹아내리더라고요. 제가 옆에 지켜보니까 그 뒤로 그냥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말을 막 신네.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손민아 씨가 인생학교에서 이런저런 걸 배울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요즘 뭐 인터넷을 보더라도 순위에 리스티클이라고 해가지고 뭐 1위 뭐 이런 거 많이 유행하는데 이런 얄팍한 뭐 어쩌고저쩌고 말고 했는데, 제가 그때 그거 허핑턴 포스트에서 많이 하는 거 아니냐고 바로 얘기를 했죠. 손민아 씨가 편집인으로 있는 허핑턴 포스트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개발한 형식이라고.
남 선배가 말씀하신 거랑 이주영 선배가 말하는 건 전혀 다른 맥락의 얘기인데.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수술 했는데.
전혀 딴 얘기로 화제를 돌리시는.
아 그런 거예요? 그랬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인정하시죠. 네, 저처럼 알겠습니다. 빨리 사과하고.
좋아했어요. 네.
좋은 방송 인정. 좋은 거 당연하고 지금. 네. 네.
그럼요. 한번 더 불러야겠는데. 아 그 다음에도 우리 이분도 되게 만나서 방송 되게 하면서 따뜻했고 기분 좋았고 끝나고도. 좋았던데, 문은숙 단장님, 유니버설 네. 발레단의 문은숙 단장님 나오셔서, 문 단장님도 진짜 평소에는 되게 이렇게 좀 우아하고 기품 있고 이렇게 뭐 좀 체하고 이러실 분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날은 소탈하게.
우아하면, 우아함과 소탈함을 동시에 갖고 계신 그렇죠. 분이시죠. 네.
그래서. 그러기가 힘든데.
네, 정말.
되게 방송 좋았고요. 그 다음 회에는 우리, 나스타샤 킨스키와의 그 뒷얘기를 한참 풀어보고 가신.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지인을 만났는데 자기 이거 재밌게 들었다고. 나스타샤 킨스키 얘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누구였는지 말씀해.
정상진. 아, 정상진. 아트나인의 정상진 대표. 네. 그래서 이분도 또 영화계 마당발이시더만 보니까. 그날 네, 와서 보니까. 네. 네. 네,
그 페이스북 친구인데 보니까 지금 일본에 가 있는데 또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부산영화제가 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부산시가 고발을 했잖아요. 그거 이제 세계 영화인들한테 좀 지지 성명 뭐 이런 거 받고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11월로 넘어가서는 제가 이제 2주 동안 목동살롱 비웠을 때 우리 남성석 기자가 진행해 주신 최규성 씨 예. 가요평론가 대중문화평론가 그다음에 정미라 씨도 나왔었고 아 제가 그다음에는 정말 같이 참석을 못해서 아쉬웠는데 임동혁 씨가 왔었어요.
네, 남 선배께서 very very special guest라고 소개했죠. 네.
근데 조금 아쉬웠다고 근데 임동혁 씨하고 녹음하면서 네, 조금 더
좀 더 인간적인 매력이 더 많은데 충분히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예. 네.
아, 인간적인 매력은 굉장히 있는데.
방송이 다
없다고? 없어 보였다고?
아, 그거하고 조금 다른 차원. 아, 네. 근데 그 저희가 이제 그래서 특별히 클래식 마니아이신 저희 이현식 기자를 초빙을 했는데 그 클래식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중적인 차원에서는 아, 조금 더 이제 어떤 인간적으로 궁금한 면들이 조금 더 덜 다를 수 있었는데.
조금 이제 뭐 소주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현식 선배를 좀 만났었는데 얼마 전에 운동하다가 잠깐 만났는데 자기도 그게 좀 아쉽다고 막판에 이제 입이 좀 풀려가지고 얘기가 좀 풀려 나올 것 같은데 아 시간이 이제 거기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끝나고 저희가 같이 점심을 먹었었는데 그때 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김장도 잘 담그신대요.
아니 임동혁 씨 그 방송분이 가장 그때 인기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제가 잘못 네, 들었나요?
아, 그렇게.
예, 목동 살롱의 가장 예, 조회수라든가 이런 걸로 네, 가장 맞아요. 높았던 네, 게
목동 살롱은 보면 조회수가 늘 일정해요. 그러니까 뭐가 확 튀거나 그런 건 없고 진폭이 크지 않아요. 늘 좀 일정한 편이에요.
들으시는 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추천은 안 해주시나 봐요.
늘어나지 않는
본인만 본인만 들으시나 봐.
야 이거 들어봐 좋더라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그 말은 참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냥 나 혼자 듣고 이거 괜히 추천했다 욕 먹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야 뭐가 재밌다 그러는 거야 도대체.
듣는 거를 부끄러워 여기시진 않겠죠? 그렇지만 않으셔도. 안 좋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지나치게 고품격이 지나치게 고품격이 아닐까.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그때 우리가 별명을 붙여드렸는데 출판 백성생이라고 별명 붙여드린 네. 백원근 아 그때 이름을 모르겠다 대표님인데 지금은 옛날에
책과사의 연구소
대표님 네. 나오셨었고 그 다음 주에는 다들 도망가고 남선배하고 저하고 둘이 녹음했는데 네.
박예리
명창 아, 네. 재밌긴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왜 다 안 왔지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그게 시작됐죠 연말 이 아이템 굉장히 그러니까 다들 아, 취재 일정이 너무 많아져서
네. 저도 갑자기 다른 아이템이 생겨서 그냥 가자 했었는데 그랬어요. 갑자기 못 가게 됐다.
근데 사실은 둘이 해가지고 좀 썰렁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분이 처음 인사부터 바로 참을 시작하시고 그래서
자, 모셨습니다 소개하시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딱 창으로 소개를 하시고
그거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이 진행 능력 이런 게 아주 탁월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평소 네. 말씀하실 때 목소리도 다르잖아요 그게 뭐 이게 소리가 진짜 그러니까
내공이 상당하신 분 같더라고요
그 다음엔 펠리체 싱어즈라고 해서 이제 우리 성악가들인데 뭐 가요도 부르고 팝도 부르고 오. 하시는 분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 회차에 이제 우리 너브스 콰르텟 네. 새 F4 클래식 F4가 나와서 네. 그날도 뭐 재밌게 했었고요 지난 주에는 그 우리 국내 이제 하우스 매니저로는 이제 경력도 되게 오래되시고. 제일 이름이 있다고 해야 되나?
공연 좀 본다는 사람을 네. 안다는
이선옥 씨가 나와서
하우스 매니저라는 게 이렇게 클래식 공연장의 전체
클래식뿐이 아니고 네. 그냥 그 공연
전체 공연이에요. 아, 전체 공연. 네.
그 안내멘트도 하고 뭐 이런.
네, 이거 저도 이제 오셨습니다. 청취자로 이제 들어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어, 남선배 안 오셨었던가요? 아, 그렇죠. 네. 아, 남선배
좀 네. 빠졌죠. 아, 네.
영전원 잘렸죠. 빠졌죠. 이렇게 보니까 쭉 보니까 근데 최근에는 사실은 우리 최홍 기자가 안 오니까 영화가 없어 영화가 아, 영화 얘기가 지금
아쉽네요
어? 대중문화 영화 쪽 얘기가 좀 없어서 전에는 좀 이렇게 고루 분배가 됐었던 것 같은데 최근엔 좀 없어서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영화
지금
이야기도
막
지금 막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영화 시즌
제가
한데.
떠나 12월 1일자로 국제부였는데 그 사이에도 뭐 내부자들이 워낙 크게 성공을 했었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되게 많았고 대호도 이야기거리가 많았는데 조금 아쉽네요
히말라야
네, 근데 저희가 12월 달에 문화부가 정말 바쁘긴 했어요 아, 에이, 너무 바빠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8시 뉴스라든가 다른 것들을 다 하면서 동시에 이걸 하니까 그렇게 많이 시간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웠던 그런 애로사항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담당 기자도 이제 파악을 하고 그쪽에 새로운 기자가 갔으니까 에.
그 보면 사실은 저보다도 우리 남상욱 선배는 저보다도 팟캐스트를 먼저 들으셨잖아요 저는 사실 네. 이 팟캐스트를 시작을 하긴 했지만 뉴미디어부에 와서 그 전까지만 해도 팟캐스트를 그렇게 막 잘 듣고 그러진 않았어요 낙곰수 정도 들었었을까? 근데 남 선배는 저보다도 훨씬 뭐 팟캐스트를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처음 생각했던 이 팟캐스트, 우리 이제 먹동살롱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또 한 30몇 회 하고 나니까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지난 1년을 한번 보면.
꼭 물어본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 곽상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참 그렇잖아요. 안 하던 걸 해야 되는 건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요. 네, 아니죠.
문화부 기자들이 또 이거를 위해서 뭐 섭외를 하고 또 시간을 내고 또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도 문화부 있을 때 하면은 이게 또 나름 재미가 있더라고요. 8시에 리포트해서 보도하는 거보다 하고는 좀 다른 재미라는 맛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출연자들 문화 예술계 인사분들 모여놓고 이렇게 또 한 시간 사실 근데 이런 게 라디오에 뭐 문화를 주제로 한 라디오 방송에도 초대 손님 와도 뭐 한 15분 20분 뭐 얘기하다 말잖아요 그냥
공식적인 그것도, 얘기만 하죠.
네, 근데 이렇게 한 시간 넘게 길게 얘기를 하니까 또 저희 출연자들이 이제 궁금한 것들 청취자분들 대신해서 여쭤보고 또 그분들도 조금 이제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좀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고정 이 청취자들이 계시고 소극적인 댓글이나 메일 잘 안 보내주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분들은 그 저도 이제 주변에 지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요. 잘 듣고 있다고 재밌다고 초대 손님들도 어떻게 섭외력이 역시 SBS 섭외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앞으로도 이제 새해에도 잘 좀 꾸려나가서 목동살롱이 더 자리 잡고 개편 때 밖에 개편하지 않나요? 봄, 가을, 여기도?
개편 뭐 예
살아남을 아직. 수 있도록 지난번에 없어진 거 아시죠? 어느 부분이 없어졌는지 예.
그때만 해도 제가 팟캐스트를 직접 관장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은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도 잘릴 수 있다는 이제 불안감이 예. 근데 우리 저 두 분 여기자 같은 경우는 되게 준비도 되게 보니까 우리 조지현 씨도 그렇고 곽상은 씨도 늘 팟캐스트지만 거의 방송에 방송 이상의 준비를 하고 또 그 부담감도 되게 크게 느끼는 것 같어요.
자꾸 팩트와 다른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제 새벽 1시까지 지난 1년 공부해 왔는데 그 말 할 시간 지금 하나도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하세요 그럼
지금.
아닙니다. 나 못했으니까 네가 해 빨리.
아 팩트와 틀리나요? 아니요, 사실 준비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일단 제일 많이 시간 투입하는 게 일단 북적북적이 많이 제일 공과 시간을 많이 드리고 사실 북적북적 시작한 뒤로는 목동살롱이 약간 그만큼 에너지를 못 쓰고 있기는 해요.
우리 문화부 기자들이 애를 써서 그 괜찮은 이야기 손님들, 초대 손님들, 훌륭하신 분들 많이 모셨었고요. 그런 만큼 아까 우리 남사석 기자도 얘기하셨다시피 다른 라디오 방송이나 TV나 심지어 지면만으로도 지면도 되게 사실 보면 되게 글 많이 쓰는 것 같지만 방송 기자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와가지고 게스트가 한 시간 정도 떠주는 양에 비하면 그 통면을 쓴다고 해도 그거에 한 뭐 반의 반도 안 될걸요. 그렇죠. 그만큼 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의 장점이기도 한데 그리고 그분들이 좀 캐주얼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다만 진행자인 제가 좀 미숙해가지고 이 조금 더 방송을 좀 재밌게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점에서 개인적으로 좀 부족하고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우리가 빙고. 사적으로 살면서 이렇게 재밌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희 출연자 우리 솔직히 고백하면
그런가?
근데 그런가? 우리가 방송 저만 재미없게 살나요? 제가 볼 땐 뭐 다른 분들도 근데 뭔가 팟캐스트의 성격상 더 재밌는 거를 우리가 해야지 막 하는데 그렇게 평상시에 재밌게 살지 못하는데 노력을 한다고 이게 사실 그렇게 재미있어지지가 않는 부분이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곽 기자 올해 한번 노력을 열심히 해봐요.
선배님이 롤모델 한번 보여주시면 일단
알겠습니다. 최 기자는 올해 됐어요.
아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이제 장르 이 팟캐스트란 장르에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뭐 좀 이런 거 한다는 거에 되게 좀 기대도 됐었고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이제 사실 초기에는 정말 그 기존 팟캐스트처럼 너무 재밌고 빵빵 터지고 막 이러는 게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막연한 생각 막연하게 우리도 하면 될 거야 했는데
맞아요.
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뭐 초기만 해도 여기 있는 다 멤버들이 약간 고민됐어요. 재미로 갈 것이냐 재미로 우리가 가면 정말 기존의 걸 따라갈 수 있냐? 아니, 꼭 재미로 하면 못 따라가지. 그러면 뭐 내용을 실하게 하면 또 아유, 오늘 왜 이렇게 재미없었어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끝까지 좀 풀리지 않은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도 숙제죠 사실.
게다가 최 선배는 굉장히 진지한 기자로
계속 진지충
보도국내에서 알려져 있어서
그 게스트 분들이 와서
얼굴 안 볼 텐데 뭐
아니 게스트 분들이 와서 더 이렇게 좀 재밌는 이야기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끼리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평소에 우리가 친하지 않아요? 재밌는 얘기가 안 해.
대신 이제 반대로 좀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나름 또 준비를 하고 해서 내용 자체가 다른 뭐 비슷한 장르 뭐 비슷한 내용의 컨텐츠의 팟캐스트가 있는지 정확. 모르지만 그래도 꽤 열심히 네, 하긴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끔가다 저희 와이프한테 가끔가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 정도 한번 이거 오늘 녹음했는데 어땠어 한번 들어주면 저희 딴 사람들은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저에 대해서 이렇게 청취자가 뭘 듣고 싶어 하는지 무슨 어떤 걸 요 타이밍에서 어떤 걸 기대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불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신랄한 비평가.
그래서 제가
저는 그래서 안 들려줘요. 진짜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안 들어줘요.
어차피 최원 선배
저는 집사람으로 뭐 라디오 녹음하고 다녀 이러더라고요. 얘기 안 했는데.
예, 네, 뭐. 백이 이제. 끊겨서 안 할래.
그래, 이렇게 하란 말이야.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을 좀, 알맹이를 좀 전달을 해야죠, 우리가.
이제 뭐예요?
몇 시입니까, 지금? 지난 거예요?
10시인데.
10시? 그래도 우리가 40분인데. 작년 문학의
네.
뉴스를 일별을 네. 하고 갑시다.
순서를 가장 지금 핫한 거, 이 서울시향 정명.
네, 어제 연주에 좀. 다녀오셨죠, 곽상.
서울시향 어떻게 되고
있어요? 들으시는 시점은 그제 연주했죠.
그렇죠.
1년 내내 서울시향이 지금 그 정명훈
사실 이게 지금 정명훈 예술감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애초 제기된 문제는 정명훈 예술감독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정명훈 예술감독을 둘러싸고 어쨌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처음 문제가 제기된 이거를 안 그래도 한 모 작곡가께서 며칠 전에 어젠가 페이스북에 잘 정리도 해주셨던데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건 이 서울시향 직원들, 사무국 직원들이 우리가 인권 유린을 당했다. 이게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죠. 네. 그러자 박현정 대표가 나는 인권 유린 한 적이 없다. 이건 뒤에 정명훈이 있어. 라고 이제 그때 정 감독을 그 이 논란에 개입시켰죠. 네. 그러고 나서 이 이상하게 얘기가 그래서 정 감독이 비행기표를 어떻게 했대. 그래서 정 감독이 뭐뭐 했대. 이게 다 정 감독이 사주한 거래.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지금 결국엔 근데 그 뒤에 정 감독 부인도 있었대네. 이런 식으로까지 그 원래의 문제가 제기됐던 본질과 완전히 빗나가서
근데 그 원래 됐었죠.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은 지금 무혐의가 된 거잖아요.
아닙니다. 원래 서울시향 직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거는 인권 침해적인 처사.
당시에는 인권 유린, 인사 전횡 그리고 이제 그 인권 유린의 하부 목록으로 성희롱이 있었죠.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직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기각됐어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데 이 사람을 구속할 만큼 확고한 이쪽의 진술이 맞다고 볼 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이 됐고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펜딩이 돼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 그 성희롱적 발언이라든가 어떤 모욕적인 처사의 아주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안이었고요. 그 남자 직원이
당했다고 고건에 더해서만 지금 판단을 네, 그렇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욕적인 언사 같은 거는 사실 작년에 그 녹취록 그 녹음된 것들이 네. 다 나와 있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지 않는 이상 했던 발언인 건 맞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떠나서 보면 진짜 우리 장사미사들의 이 시비 있잖아요. 뭐 이웃집 간의 시비라든지 뭐 채무관계를 둘러싸 뭐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막 그런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불거진 게 이제 뭐 또 뭐 비행기를 탈 때 어떻게 하네, 뭐 호텔은 뭘 하네, 뭐 이런 걸로 해서 또 뭐 막 그런 비난 여론이 생성되고.
그런데 어쨌든 정 감독은 이제 어제 공연을 마지막으로
그제 공연을
마지막으로 그러면 물러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럼 이제 서울시향대 그 새해 예정돼 있던 그 연주회도 다 지휘를 안 하시나?
네, 안 하십니다.
어. 근데 그거는 표가 다 팔리?
그렇죠, 표가 팔렸죠.
팔렸죠.
그러니까 정명은... 대체 지휘자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게 어떻게 되나요? 원래 그러니까 정명은 지금... 지휘로 네. 생각하고 지금 표를 산 건데 그렇죠. 지금 대체 지휘자로 가면은 그 표를 만약에 환불을 원하면 환불을 받아줘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죠.
네, 네. 그러, 아마 받아줄 겁니다. 이미 그 관련한 뭐 이런 사이트들에서 환불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미 육성으로 주변에서 들은 사람만도 환불을 고민 중이다라는 사람도
이게 두 기자가 있으니까. 취재를 네. 해봤으니까 그 좀 그냥 기자적인 감으로 느낄 때 이게 어떤 그러니까 행정적인 문제예요? 아니면 그 개인의 어떤 인성이나 뭐 거기에 관련된 그런 어떤 그 개인 간의 트러블에 관련된 문제예요? 어떤 문제예요? 아니면 관리가 안 됐다거나 전반적으로 취향이 어떤 문제 같아요? 이 문제가 도대체
글쎄 그 진위 진짜 진실은 저희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진실은 정말 진실은 신이 알고 계시겠죠. 이렇게 말하는 게 무책임하게 들킬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A 쪽은 A는 이렇게 말하고 B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라고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게 근데 사실 얘 B는 거짓말이고 A가 참말이에요 라고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단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답답한 것은 애초 제기됐던 문제는 그거 완전히 지금 논지에서 빠져나간 채 거기서 파생된 정명훈 예술감독의 문제인 것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제대로 됐다면 정명훈 예술감독의 문제는 그거대로 논의가 돼야 되는 거고 이 직원들의 인권 유리는 그거대로 또 논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두 개가 섞여서 마치 이게 그러니까 본질이 흐려져 있는 상태라는 게 답답한 거고요.
그것도 그렇고 결국 이 시향이라는 게 어쨌든 공적인 조직이잖아요.
서울시에
이게 예, 뭔가 그렇죠. 관리가 정말 엉망으로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그냥 뭔가 하여튼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지금 행정가들이 방금 그 내년 연주만 해도 얘기를 하셨지만 네. 대부분의 그 지휘자 뭐 연주자들은 3, 4년 일정이 다 차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 사실 이게 서울시향이 서울을 대표하는 그 연주 단체지만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연주단체고 가장 잘하는 연주단체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이 연주단체에 당장 다음 달 공연 지휘자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누굴 데려오겠어요? 한 달 앞에 있는 거를. 그리고 그 지금 답답한 또 다른 답답한 거는 이 박현정 대표가 전 대표가 내 나를 투서를 넣은 사람들이 누군지 밝혀달라고 지금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진정을 내서 그 수사가 1년 내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과연 지금 만약에 SBS라고 예를 들면 SBS 우리 뭐 문화팀이다. 문화팀 우리가 너무 문화부장한테 인권유린을 당했다. 폭언을 당했다. 야 니들이 그러고도 기자야 이 바보 새끼들아.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 우린 이거 못 참겠다라고 진정을 냈다면 근데 이제 뭐 이름 밝히지 않고 냈는데 그거를 회사에서 야 저 사람들 조사해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그 피해자의 목소리라는 건 어디까지 보호될 수 있는 건가 그것도 좀 의문스러워요.
근데 저는 뭐 직원들도 한번 여러 차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예, 한 사람당 수백 시간씩 네, 경찰 조사를 뭐 하루에 받았어요.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막 이 지치고 진이 빠지게 조사를 받. 저도 이제 그 기사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서울시 또 서울시향의 이사회 그다음에 경찰 다 좀 너무 어수룩하게 일을 진행시키는 거 아닌가 그러다 또 하나가 불거지면 또 거기 왁 했다가 막 이렇게.
근데 저는 그게 그 앞에 지금 이제 박 대표와 박 전 대표와 이런 뭐 정명 예술 감독의 그런 거는. 저는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은 없고요. 그러니까 야, 어느 쪽으로 가든 어느 쪽이 진위가 밝혀지든 간에 그렇죠. 그냥 어글리할 뿐이에요. 저는 그걸 뭐 깊이 알고 싶지
어그리?
않고.
어글리? 깜짝 놀랐어.
네, 어글리야 어글리야.
그래서
한국말 쓰세요. 네.
일본말로 하시든가.
아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정명훈 감독이 그만둔 후에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서울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연주 퀄리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사실 더 관심이
그래서 되는 많은 거. 클래식 팬들은 마음이 무겁죠. 뭐,
근데 다 모두 다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어느 정도 레벨에 또 올랐었기 네.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근데 이 클래식
예를 들면 떨어진다는 네. 게 같은 그 단원들이 유지된 상태에서 떨어진다기보다는 그런
단원이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문제가
그런 과정
많은 단원들이 정명훈 예술 감독을 보고 온 단원들, 해외 단원들, 그다음에 그렇지. 국내 단원들도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단원이 유지될 수 없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옛날에 프루트뱅글러라고 유명한 지휘자의 일화였는데 그 프루트뱅글러가 저쪽 입구에 그 홀의 연습장에 입구에만 들어와도 소리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지휘자가 단순히 지휘를 하는 동안만이 아니고 그 지휘자의 존재감이 그 악단의 어떤 안정감이나 그런 결속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근데 그 부지자가 있잖아요, 서울시장에.
그렇죠. 예전에 성시현 지휘자는 지금 딴 데로 갔잖아요. 경기로
가시고
지금은 예. 그러니까 최수열 예를, 지휘자가 부지자죠.
그러면 그분이 당장 어쨌건 좀 할 수 있는.
물론 부지휘자가 일부 지휘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부지휘자도 이 서울시장 지휘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지휘 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체 지휘자라는 게 사실은 아무나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명훈 그렇죠. 감독의 대체 지휘자를 찾는다는 게 물론 뭐 이제 뭐 우리가 동네에서 교회에서 지휘해 주는 오빠라든가
교회 오빠
교회 오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정명훈 지휘자를 보고 티켓을 사신 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건 그렇죠. 사실
그 곡에 대한 해석 이런 게 그 지휘자마다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그럼 대체 지휘자를 한 명을 딱 이제 누굴 모셔오려고 오퍼를 할 때 네. 서울시향이고 뭐 넘버원 한국에 그거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오겠다는 분들이 없나요?
일단 정명훈 그러니까 선생급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없어요. 자,
그러고 그 다음 스케줄이 아까 말한 대로 네. 3, 4년이 다 꽉 차 있는데
미래는 그런 모를까 당장을 이게 당장
정상급의 지휘자가 일단 시간이 나겠느냐 이 어려움도
전 있고 전 세계 100대 지휘자들은 한 명도 어렵다고
그 100대라고 100대. 말하는 게
그만 들어갑시다 우리 여기 시간이 그만 들어가고 네, 네. 다른 것들도 네. 잠깐씩이라도 언급을 해야 되니까 뭐 아까 위로공단 이문순 작가 얘기 나왔었고 그건 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신경숙 작가 그렇죠. 표절 사건도 아까 잠깐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클래식 쪽은 뭐 조성진 씨가 쇼팽 콩쿠르에 우승하면서 이것도 뭐 되게 사회적으로 또 되게 그렇지. 화제가 됐죠.
네. 오늘도 음반 신문을 보니까 뭐 2016년을 빛낼 뭐 우리를 기쁘게 해줄 사람 뭐 이런 거에 조성진 씨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조금 묘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왜요?
조성진 씨도 서울시장과 협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성진 씨가 지금 갑자기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면서 우리 온 국민이 알게 됐지만 클래식계에서는 이미 그렇죠. 촉망받는 젊은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리고 당연히 정명훈 지휘자가 그 정명훈 지휘자랑 협연을 한다는 건 그런 어리고 젊은 피아니스트한테 정말 갑자기 주목을 받는 일이고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어왔고 그 어제 그 마지막 공연 때도 김선욱 씨가 이제 뭐 백스테이지에 왔다 갔었는데 사실은 뭐 임동혁 씨, 조성진 씨, 김선욱 씨 뭐 세계적인 수준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 피아니스트들 거의 정명훈 지휘자의 아주 초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이런 불협화음 속에서 뭐 물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변화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혀서 간 거고 떠나는 거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묘한 기분이 있었어요.
아, 조성진 씨의 그 돌풍은 저도 전 또 다른 측면에서 그 답답함이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제가 페북에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성진 씨가 그 전에 하마마스 콩쿠르나 이제 다른 데서도 많이 두각을 나타냈었죠. 그런데 저희가 문화부 기자로서 많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저희가 내는 웬만한 아이템들이 8시에 대부분 채택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하지 않으면 그 유망주라고 하더라도 그게 누구야? 이런 식으로 많이 아이템이 죽어요. 그 과연 이 우리의 언론이 그 사람이 진짜 대스타가 되기 전에 기사를 쓸 수는 없는 것인가? 우리는 왜 진짜 그 사람이 향한 뒤에야 하는 걸 그렇게밖에 이게 되지 않는 이게 너무 안타까웠으니까
팩이죠.
그 다음에 조성진 씨가 이렇게 된 다음에 다른 아이템 뭔가를 하니까 조성진은 뭐 안 한대? 그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우리가 많이 해서 많이 알려서 또 다른 유망주를 함께 키워나가는 거는 관심이 없고 이미 다 큰 그런 주목받은 사람만을 소비하는 식의 이게 언제까지 돼야 되나 그게 많이 씁쓸했었어요.
뭐 비단 문화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좀 그렇죠. 전반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타이틀, 스펙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사실 그거는 그 사람의 특징을 규정짓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게 모든 걸 다 야, 얘 아이비리그 나왔대 뭐 얘 무슨 대학 나왔대 얘 어디서 상 받았대 이러면 그냥 규정을 해버리고
맞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그런 게 있었을 경우 한국의 자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다른 면들을 굉장히 축소해버리고.
국뽕이라고 하죠. 국뽕.
네, 그래서 한국의 자랑으로 일단 한국의 자랑으로 라벨링이 되면 그 다음에는 비판도 되지 않고 비판을 하면 거부감을 느끼고 이런 식 게 사실은
그러다가 또 그 사람이 약간 실수를 하거나 정체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네. 그러면 또 그 사람을 비난하고 하고. 그런 게 그 한국이 싫어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한국이 이상하게 막 김연아 박태환처럼 잘 나갈 때는 한국이 나온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만 좋아하는 거 아니냐 한국은 그런 얘기도 나오죠.
자 그리고 영화 쪽 얘기 좀 해볼까요? 뭐 아무래도 올해 베테랑하고 암살 쌍천만 돌파가 네. 큰 뉴스 중에 하나인가요?
네, 그렇죠. 역시 그 두 영화의 쌍천만인데 저는 정서적으로 우리나라 관객들은 이번에 내부자들이 뭐 500, 600만까지 막 그런 거의 700만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사회 불합리, 그러니까 사회 지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불합리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 관객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내부자들 같은 경우에 저는 영화가 좀 좀 지나치게 거치죠. 색채가 진하고, 그러니까 색채 진한다는 게 과도한 조명과 그런 걸 많이 썼고 또 내용들이 내용이 너무 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정도의 과장들이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사실 관객들은 가능하다.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이제 추정을 하면서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만큼 공감대가 넓었던 건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영화가 좀 과도하게 양념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좀 그래서 저는 실망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감명받은 분들이 많다는 거에 좀 의아했었고, 그리고 그런 문제 가지고 여기 영화평론가 분들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영화가 내용이 강렬하고 청불이기 때문에, 사실 외국에서 보면은 거의 작가주의 영화처럼 될 만한 금의 아주 독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청소년 관람 불가라고 하지만 사실 갓 청소년을 벗어난 사람들도 이제 성년으로서 그걸 보는데 그게 700만 800만 이렇게 본다는 게 그만큼 우리나라 관객들이 강한 자극에 익숙해 있고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사회에 대한 이제 불합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 그걸 뭐 실제 존재하는 그렇죠? 존재하는 것만큼 실제보다 더 강한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암살도 이제 친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하고 내년에도 이제 사실은 이제 원전 사고 관련된 영화라든가 뭐 바이러스 관련된 영화 재난 영화들도 꽤 많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이제 계층 간의 갈등도 분명히 표현이 될 거고 아까 밀정 이야기도 했고요. 우리 이제 영화들이 점점 그런 거에 또 관객의 그런 성향을 또 받아들여서 또 그런 쪽에 또 영화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또 영화들은 어떤 영화들이 이렇게 또 관객들의 선택을 받을지 좀 궁금합니다.
기대되네요. 네.
그 히말라야가 지금 히트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올해 배우는 단연 저 황정민
그렇죠?
씨가
국제 시장에 이어서
활약을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는 그 암살에 전지현 씨도
제가 이제 그 영화 담당 기자들이요 이제 시사회가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이제 인터뷰. 배우들하고 감독하고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면서 끝나고 나면 사진도 이렇게 한 장씩 원래 잘 안 하지만 뭐 좀 사진 한 장 이렇게 부탁도 하고 해요. 그래서 제가 몇 분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전지현 씨랑은 안 했고요. 근데 정말 잘
그렇죠. 안 한 거 아니잖아. 하고 싶은 마음.
맞아요.
깔면 어떡할까.
근데 저는 그 남자 배우들 중에서는 가까이 이렇게 인터뷰 해보고 이제 사진도 같이 찍고 이러면서 느낄 때 정말 잘생겼다라고 생각한 거는 그 누구죠? 그 새 친구들에 나왔던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새 친구들?
그 이번에 유혁비란 중국 배우랑
송승헌
씨.
송승헌
씨가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예. 그리고
친구 아니야 그거?
지금 갑자기 우리 올해 영화
배우
잘생긴 사람 얘기하는 걸까?
아니 근데 네. 최근 이제 다른 이제 새로운 김영하 선배가 이제 영화를 맡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영화판 취재를 나가도 그 선배도 요즘 들어오면 누가 잘생겼네, 누가 잘생겼네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조선 마술사 갔다 오신 데는 유승호 최고 최고. 아. 그 다음에 그 최고란 말 일주일 뒤에 갑자기 아니 정우성
지정. 영화
매번 기록을 갱신하는군요.
맞는 기자들이 특징인가 봐요. 그렇게 되나 봐요. 한번 맡아봐야지.
실제로 전지현 씨는 이렇게. 외모도 외모지만 말씀을 아주 되게 인상 깊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부드럽게 그 뭐라고 하지 이렇게 깊은 고민하면서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쉽게 자기 이야기들을 잘 풀어냈던 그런 인상이
굉장히 강렬했나 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또 하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 황정민 씨는 뭐 연기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황정민 씨 이렇게 풀샷 나올 때 보면 그 뭐 옷빨이 잘 받는다 그럴까?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영화계 인사한테 물어봤더니 이 키에 비해서 팔이 길대.
아,
응, 팔이 약간 길어.
응,
아니, 다리도 물론 길고. 그러니까 이제 풀샷으로 이렇게 자켓 입고 나왔을 때 이제 멋있게 보이는 그게
저는
있더라고.
황정민 씨 잘 모르지만 또 이런 그 한번 술자리에서 히말라야의 밤이라는 술자리에서 이제 한번 뵈서 이야기 나누는데 약간 좀 제가 배우 관련돼서 좀 오해 솔씨가 될 만한 뭔가 발언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그 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도 혹시 좀 언성을 높이실까 걱정되지만 그 황정민 씨가 작품이 작품에 대한 욕심이 많대요. 그래서 나 이거 할게 라고 하면서 사실은 여러 히트작이 있지만 히트작이 천만을 많이 했는데 영화 출연 편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 지금 뮤지컬도 하나 연출하고 있어요.
뮤지컬도
엄청나게 출연.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지금도.
근데 그런 좋은 작품에 대한 애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내가 시간 좀 안 돼가지고 아 이건 좀 하기가 어렵으면 근데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든 시간을 내볼 테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작품에 이렇게 어쨌건 걸쳐놓는다거나 좀 이렇게 하려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고
아직도
하더라고요.
배고프신. 좋은 작품 아직도 배고프다.
그런
네. 영화계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별세하신 문화계 인사 중에 미술계에서 미술계하고 춤 천경 네. 천정 네. 청경자 화백 네.
뒤늦게 알려졌죠.
네. 네. 8월에 딸이 유골함을 들고 다녀갔다는 소식이 10월에
문화부 기사에서 약간 사회부 기사로 막 왔다 갔다 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요신문에 나올 법한.
외신 기사.
자녀들이 또.
네, 서로 분쟁했죠, 네, 또.
유작과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승무와 살풀이춤, 저, 인간문화재이신 임해방 선생도 별세를 하셨고. 네. 뭐 신문에 요새 많이 나오는 건 뭐 올해 정리하면서 복고 열풍 불었다 해가지고 쿡방 열풍. 그 다음에 뭐 토토가 이래가지고 7080 노래들, 옛날 노래, 8090 노래들, 응팔 뭐 이래가지고. 응팔.
응팔을 한번 다룰 만한데 이게 타방송사였기 때문에 조금 저하면도 있었나 봐요.
사실 많은 화제가 타방송사에서 나왔죠. 네. 응팔도 그렇고 미생.
우리가 주도한 건
미생. 미생은 작년 아니에요?
재작년 작년에서 올해 초까지 여지잖아요.
올해 초까지 넘어왔나요?
그 다음에 송곳. 네. 송곳의
그렇죠.
인기를.
송곳. 예. 송곳도 이제 JTBC에서 드라마화
그
됐고.
미생과 송곳은 그로 인해서 책이 굉장히 많이 또 팔렸고.
송곳은 드라마는 못 봤는데 만화만
그대로라요.
그 만화에 그대로. 정말 그 등장인물들은 어쩜 저렇게 비슷할까?
컷도 그대로 비슷하게 살리고.
거기 주연했던 안내상 씨는 자기는 이 드라마를 이제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 생활에 여한이 없다고 오늘 인터뷰에서 네. 한겨레
학생 운동을 네. 했었죠. 네. 안내상 씨하고 그 우현 씨하고
네,
그 연대 신학과 동기. 해가지고 이제 집회 사회 보고 막
과도 같은 건가요?
네, 신학과.
그리고 국립 현대미술관장의 첫 외국인이 네. 지금
바르토메우 마리리바스
스페인 분이시죠. 네.
네. 스페인 현대미술관장
이게 어떻게 또 전개될지 또 좀 궁금합니다. 내년에.
이분이 네. 그 일단 오는 과정은 너무나 복잡했고 그 국내 시끄러웠는데 일단 뭐 나를 믿어달라 내가 1년 안에 이 한국말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 뭔가 성과물로 보여주겠다 이런 포부를 일단 밝힌 상태입니다.
벌써 재밌는 얘기들이 뒷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만 해줘요.
하나만. 두 개도 필요 없어. 하나만.
하나만.
조금 더 숙성시켰어요. 내년에.
삐 처리하면 되잖아.
아, 우리도 삐 처리 한번.
그리고 출판계에서는 사실은
네.
뭐 개인적으로
기록이에요. 올해는 네. 미움받을 용기가 최장기 베스트셀러
그렇죠.
기록.
42주?
아,
거의 1년 내내.
그 기사가 나올 때 42주였고요. 네. 지금 더 길어졌지. 이게, 2월부터,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쭉 한 번도 1위를 내놓지 않고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 뭔가 영화 아까 다룬 뭐 우리 저 베테랑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내부자들도 그렇고. 아, 뭔가 좀 우울해, 이게. 그 미움받을 용기도 제목에서 보면 책 내용이야 좋은 내용이지만.
근데 좀 많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영화하고.
그런데 네. 어쨌든 이렇게 관통하는 전반적인 정서가 뭔가 좀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상처받음을 어떻게 것이냐, 그렇죠? 그 원인을 사회적 부조리로 보는 있고 이제 상처받은 걸 안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 또 이제 미움받을 용기가 아. 있지 않을까. 예.
오, 날카로운 분석.
미움받을 용기는 네. 그 지금 누적 판매가 45만 부 정도 팔렸대요.
누적 판매는 또 그렇게 또 생각보다 많진 않네. 그러니까
출판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는
1위를
거예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게 지금 누적 판매 90만 부를 넘었고요. 대만에서도 20만 부가 팔렸대요. 아시아 쪽에서 주로 되게 호응이 많고 아시아 우리가 힘든가 봐요.
아시아가.
네. 그렇군요. 그리고 출판계에서 사실은 올해 좀 조금은 충격적인 김영사 내분 사태 이것도 사실
이것도 참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아니 저는 이거는
문학의 뉴스가
참 이걸 문학의 뉴스라고 봐야 될까라는 그 전 이게 네. 막 그 너무나 그날 편집회의에서도 이거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네. 때 이게 김영사 전반에 이렇게 돼서 이게 김영사의 출판물에 어떤 영향을 미쳤거나 그런 게 아닌데 이게 그 이렇게 과도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었어요.
아니 근데 그건 네. 그 물론 이제 이거 사안 자체야 뭐 네. 법률적인 문제고 서로 뭐 소송도 왔다 갔다 네. 하는 뭐 사회적인 문제 이슈 있지만 김영사라는 출판사가, 출판사가 한국 그 출판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볼 때는 당연히 문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관심을 가질 그렇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되게 양서들을 만들어냈고 그 책들을 통해서 감명받은 독자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모임이다 아니다 무슨 교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만 문학과 지성사가 얼마 전에 창간 40주년을 맞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출판계 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나요?
그 외에는 지금 가장 특징이 아까 그 잠깐 먼저 타방송사의 화제작으로 말씀드렸던 미생하고 송곳 같은 이런 웹툰이 출판계를 넘어서서 이제 예술 전 분야에서 네. 큰 영향을 미친 점이
영화,
굉장히
뭐
화제로.
네.
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 뭐 한 해 결산하는데 이제 문학, 소설, 문학이나 소설보다 만화가 이 사회상을 더 네. 예리하게 포착해낸다. 그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네요. 아까 장강명 작가 얘기했지만 사실 요즘 일부 저 중견 소설가 분들 중에는 소설들이 너무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데 예전보단 좀 미흡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보면 웹툰이 더 지금 해내고 있는 형국인 것도 같습니다.
지금 저기 밖에 최종 의견
네. 최종 의견 팀이 지금 와가지고
번호표 보고 기다리고 있네요.
지금 대기라고 왔다 갔다 있어서 마음이 되게 급해지는데 하나만 좀 우리 올해 또 검열 논란들도 많고 문학에 네. 있어서 뭐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서 네. 어떤 외압, 입김 이런 것이 있었다는 의혹 때문에 뭐가 바뀌고 네네. 사람이 인사가 그렇죠. 바뀌고 또 무슨 저 공연 전시가 뭐 또 취소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실 간단한 문제잖아요. 표현의 자유의 문제. 표현의 자유가 바탕이 되고 보장이 돼야 이 문화 예술이 그렇죠. 꽃을 피울 수 있는데 이게 참 이제 각 분야에서
이런 게 알려지면 사실 제일 무서운 거는 예술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자기 검열입니다.
위축되는 거죠.
위축되는 거.
예술까지 갈 것도 없이 당장 사실 이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우리만 해도 그런 게 굉장히 많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뭐 팟캐스트니까 말해도 네. 되겠죠? 되겠죠?
전 정권 아니 이게
그렇죠. 근데 이 정권 들어 더 이게 더 강화됐다는 게 전혀 그런 거랑 관계 없는 기사를 써도 괜찮겠어? 이런 걱정들을 회사 내에서도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 기사를 쓰는 기자한테도 그런 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다음에 그 아까 검열도 얘기하셨지만 얼마 전에 몇 달 전에도 그런 한 연극 얘기를 이제 관계자와 얘기를 하다가. 그 연극이 너무 좋더라고. 그 세월호를 다뤘어. 좋아, 좋아. 얘기하다가, 근데 그 제작진 괜찮을까? 라고 이제 네. 그분이 얘기하시고서 저희가 동시에, 우리가 이 괜찮을까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씁쓸하냐. 그걸 만들고서 괜찮을까를 걱정해야 되는 이 상황이 답답해요.
참고로 네. 말씀드리면, 지금 이 정부에 국정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경제 문화융성. 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검열 얘기 나니까 그 밑단위 곡기 연극 뭐죠? 황정민도 주연을 했던
웃음의 대학.
그것처럼 좀 풀렸으면 좋겠다.
그 연극이
검열을 하면 할수록 작품이 점점 좋아져. 점점 좋아지는 이렇게 풀렸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조지현 씨가 이야기했던 게 저는 상당히 공감되는 면이 어떤 거냐면 사실은 좀 반성 우리 문화부 우리 SBS 문화부 및 언론 전반에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그 검열의 그런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그 구도가 어떻게 됐냐면은 역시 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예술가 또는 예술과 관련된 단체 무슨 직원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검열과 이런 걸 받고 있어요라고 외치고 고백을 했는데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거대 권력, 거대 어떤 단체하고 싸우기에는 참 힘이 부족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지금 예술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사람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방송으로 맞아요. 직접 소화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부터도 그렇고 약간 오히려 혹시 또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뭐 무슨 부장이 갖고 왔는데 뭐 막 자르고 이런 사태가 막 벌어졌다기보다 역시 약간 스스로 좀 위축돼 예.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잘 지레짐작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들 좀 자기 반성을 뭐 개인적으로 저는 좀 하게 됩니다. 예.
우리 올해 목동 살롱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잘해봅시다. 네. 잘해보고 올해 그 문학의 뉴스 작년 마지막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문학의 뉴스 접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우리 품격과 재미를 두루 갖춘 문화전문 팟캐스트 목동살롱이 런칭했다는 마지막에
문학의 뉴스 하면서
이거 듣다가 막 이어폰 빼시는 거 아니야?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실 거의 사실상 마지막 출연 당분간은 적어도 잠정적으로 당분간은 마지막 출연할 것 같은데 우리 남상석 기자하고 최용 기자 마지막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아 네, 그 목동살롱 사랑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뭐 제가 필요하시면 네. 댓글이나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컴백을
아니 그냥
몇 개 사람
남선배가 그냥 댓글을 좀 남겨주시죠. 그렇지 말고
셀프 댓글로 네 아무튼 그 새해에도 그 여러분들 계속 그 목동살롱 좀 사랑을 듬뿍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댓글 다는 건가요? 남선배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저는 사실은 그 한 해 동안 어쨌건 목동살롱 하면서 참 즐거웠고요. 근데 그만큼 청취자들이 즐겁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걱정이고 저희가 이제 남선배랑 저희가 뭐 참여하지 못하지만 뭐 각상한 기자도 그렇고 그 또 새로운 멤버들이 훨씬 저희보다 내공도 있고 또 위트도 있고 중요한 거 그래서 더 재밌는 목동사랑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본에서 혹시 문화적인 뭐 특히 영화나 이런 것에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아유, 네.
전화 연결 필요한
네. 근데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할 수 있는 기술적 하드웨어적인 게 되나요?
녹음을 해서 틀면 되죠.
그렇죠. 네. 네. 스피커폰으로
음질이
화상
자, 뭐 뻔한 말씀이지만 새해 목동살롱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같이 인사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살롱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